VOA 세계 뉴스입니다.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북한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텔레비전은 오늘 외무상 리용호 동지의 초청에 의하여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왕이 동지가 2일 평양에 도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앙텔레비전은 왕 위원이 평양 비행장에 내린 뒤 리진준 북한 주재 중국 대사와 북한 외무성 관계자 등을 만나 악수하고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을 함께 방영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오늘 앞서 왕 위원이 수행원들과 함께 방북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수행원단에는 화춘잉 외교부 신문사 사장 등 고위급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화 사장은 오랫동안 중국 외교부 대변인으로 활동하면서 최근 북미 대양주사 사장으로 자리를 옮긴 루캉 전 신문사장 후임으로 승진한 인물입니다. 왕 위원은 이번 방북 기간 니 외무상과 회담할 예정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면담할지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문사 최고 책임자가 수행원단에 포함된 점에서 중요한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김 위원장의 추가 중국 방문 일정을 조율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왕 위원의 이번 북한 방문은 양국 최고 지도자들의 공동 인식을 실현하고 양자관계 발전을 위한 중요한 후속 행동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어제부터 중국산 수입품의 15%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가운데 중국 정부도 보복 관세를 강행했습니다. 미 통상 당국은 앞서 예고했던 3천억 달러 상당 물량 중 1차분으로 어제부터 1,250억 달러어치 품목에 추가 관세 부과를 시작했습니다. 나머지 품목들은 오는 12월 15일부터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맞서 중국 정부도 어제 미국산 농산물과 원유, 소형 항공기 등 750억 달러 물량에 5%에서 10%까지 보복 관세를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총 5,078개 품목으로 일부는 이날부터 나머지는 12월 15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중국 상무부는 밝혔습니다. 당초 미국 정부는 추가 관세율을 10%로 예고했다가 중국 정부의 보복 방침이 알려진 뒤 5%포인트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추가 보복 여부가 주목됐지만 중국 상무부는 수많은 대응수단을 갖고 있지만 곧바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지난 29일 밝힌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고 등급인 5등급으로 세력을 키운 허리케인 도리안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서라고 관계 당국에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휴일인 어제 워싱턴 시내 연방재난관리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받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플로리다와 조지아,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 등 도리안의 이동 경로에 포함될 수 있는 지역의 주지사들이 모두 이날 브리핑에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리핑 직후 이날 플로리다 일부 지역에 허리케인 경보가 발령됐고 조지아와 사우스캐롤라이나 해안지대에는 강제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브리핑에서 연방정부가 주력하는 최우선 사항은 생명을 구조하고 지켜내기 위한 주정부 차원의 노력에 지원을 제공하는 일이라고 밝히고 정부는 주정부들의 준비와 대응, 복구활동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 대륙 남동쪽으로 접근하고 있는 도리안은 당초 4등급이었다가 주말 동안 5등급으로 위력을 높이면서 바하마 제도 일대에 산사태 등으로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홍콩의 중고 대학생들이 여름방학이 끝나고 새학기가 시작된 오늘 동맹 휴업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의료, 금융 등 21개 업종에서도 총파업을 개시하면서 반정부 시위가 다시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오늘 휴업에 참여한 중고등학생들은 도시민 센트럴의 에든버러 광장에 모여 이 시간 현재 집회를 갖고 있습니다. 주최 측은 200개 이상 학교에서 9천여 명이 참가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10개 대학교 학생회도 오늘부터 2주 동안 연대 수업 거부를 진행합니다. 이들 대학생들은 오늘 저녁 홍콩 중문대학에 모여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들이 내건 5대 요구사항은 송환법 완전 철폐, 행정장관 직선제 실시, 체포된 시위대 석방과 불기소, 시위 강경 진압 진상조사, 그리고 시위대 폭도 규정 철회 등입니다. 이런 가운데 홍콩 당국은 지난 주말 진행된 반정부 시위가 테러 양상을 보였다고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주장했습니다. 영국령 지브롤터에 억류됐다 얼마 전 풀려난 이란 유조선 아드리안 다르야 1호가 시리아 근해에서 속도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박 추적 웹사이트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이 배의 항해 속도가 어제 시리아 해안 가까운 곳에서 정지에 가까운 수준으로 느려졌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 뉴스 들으셨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평양을 방문한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리용호 외무상과 회담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만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실무협상 재개 의지가 없는 것으로 평가하면서 장기적으로 북핵 문제 해결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I think that Kim Jong-un really thinks that he can only deal directly with President Trump.
이날 말 개막하는 제74차 UN 총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북한 지역 내일은 오늘처럼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6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33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오늘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왕 부장은 사흘 일정의 방북 기간 동안 리용호 외무상과 회담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만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첫 소식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외교부는 왕이 부장이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초청으로 2일 방북해 사흘간 머물며 리 외무상과 회담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30일 밝혔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도 지난달 31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광성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왕 부장의 이번 방북은 양국이 최고 지도자들의 공동 인식을 실현하고 양자관계 발전을 위한 중요한 후속 행동을 추진하기 위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올해가 양국 수교 70주년이고 지난 6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평양을 방문하면서 양국은 새로운 역사적인 시기를 맞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왕 부장은 방북 기간 동안 리용호 외무상과의 회담에 이어 김정은 위원장을 면담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선 김정은 위원장의 다음 달 방중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다음 달 1일 베이징에선 건국 70주년 기념 행사로 때 최대 규모의 열병식이 예정돼 있습니다. 6일은 북중 수교 70주년입니다. 미국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북중 양국의 전방위적 고위급 교류가 지속되는 현 상황에서 북중 혈맹관계 과시가 미국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박원곤 한동대학교 국제지역학과 교수입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북중 간의 우호 혈맹 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상징적인 제스처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지금 북한은 실무회담보다는 이것을 건너뛰고 연내에 3차 북미정상회담 쪽으로 초점을 맞춰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트럼프 대통령과 이 미국 행정부를 계속 압박을 해야 되는데 방법 중에 하나가 북중 간의 그런 관계의 혈맹 관계를 보여주고 또 그것은 뭐 지난 김정은 위원장 4월 12일 시정연설에서 얘기한 것처럼 일종의 새로운 길의 가능성도 포함해서 함의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박 교수는 다만 중국 입장에선 미중 무역 갈등 속에 미북 비핵화 협상 답보에 대한 중국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는 만큼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가능성은 방중 결정 이전까지 북중 사이의 경제 원조, 군사안보와 전략적 협력에 관한 조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달려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중 간 이뤄지는 여러 논의 가운데 만족할 만한 성과를 도출해내지 못했다고 북한이 판단한다면 다른 인물이 김 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베이징을 방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 교수는 또 북한과 중국 모두 미국과의 관계를 놓고 봤을 때 관계 강화가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전방위적인 전략적 압박을 받고 있는 중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동북아 지역 전략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자국에게 손해가 날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북한의 입장에서 본다면 역시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북중 간에 지금 이렇게 보이는 외교적 또 지난달에 있었던 군사안보적 협력은 어찌 보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고 양국의 이익이 공유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북중 간 논의가 강화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양국 모두 필요 이상으로 미국을 자극하거나 미국으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받는 데 대해 조심하고 있다며 김 위원장의 방중 성사 여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김 교수는 말했습니다. 반면 이성현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은 중국이 북중 밀월에 대해 이제는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거라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놓고 협력했던 미중 관계는 이제 과거 이야기가 됐단 겁니다.
이제 중국은 미국한테 메시지를 주고 안 주고를 신경 쓰는 상황도 지났어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중국이 북핵 문제에 있어서 미국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미국하고 봐라. 그게 이제 6월 20일 시진핑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까지 고기까지였는데 그 뒤로 미중 관계가 지금 계속 악화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이 금방 해결된 조짐이 안 보이고 있죠. 그리고 미국도 중국도 이것이 중단기적인 갈등 구조로 간다는 것을 사실 다 뻔히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센터장은 따라서 중국이 북한을 같은 사회주의 국가, 미국과 대결 구도를 가진 동질적인 국가로서 자신의 편에 묶어두려는 전략적 구도로 접근하고 있다며 북중 교류 심화는 향후 중장기적인 양국 관계의 특징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실무 협상 재개 의지가 없는 것으로 평가하면서 장기적으로 북핵 문제 해결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결단에 따라 해결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실무 협상이 아닌 정상회담에서 해법을 찾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30일 BOA에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 대통령과의 관계를 통해 일종의 마법을 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he thinks that he has some magic in relation to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따라서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직접 대화가 낫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 실무 협상보단 정상회담에 훨씬 더 큰 의지가 있는 상태라고 와일더 전 보좌관은 지적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30일 김정은 위원장과의 판문점 회동 직후 실무 협상 재개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미한 연합 군사 훈련 등을 문제 삼으며 대화를 거부했고 훈련이 종료된 지 열흘이 넘은 현재까지 실무 협상 재개와 관련한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북한은 언제나 대화 회피를 위한 변명거리를 찾아낸다며 계속해서 실무 협상을 회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현 시점에 질문해야 할 건 북한이 실무 협상에 진지한지 여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실무 협상에 대해 어떤 진지함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I think that Kim Jong-un really thinks that he can only deal directly with President Trump and that he'll get the best deal from him. So I think he's going to string this along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직접 대화를 통해서만 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지금처럼 실무 협상을 피하는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때까지 이어질 것이란 지적입니다. 맥스웰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최근 군사 훈련 등을 문제 삼은 건 실무 협상 회피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He knows that those exercises are purely defensive. That they are computer simulation exercises. They are not a threat to the North.
미한 연합 훈련이 순수한 방어 목적이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된다는 건 김 위원장도 알았다는 겁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북한이 실무 협상에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의 입장에선 현 상황이 나쁘지 않기 때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I think they have no will to show up. They're happy with the arrangement of no exercises.
북한은 미한 연합 군사 훈련이 중단된 사실과 고체 연료를 사용한 북한의 미사일, 즉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만족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북한은 실무 협상에 나서지 않고서도 이미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힐 전 차관보는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 대표는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은 미국과의 실무 협상에 최대한 빨리 복귀해야 한다면서 추가적인 지체는 비관론자들에게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진지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시킬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실무협상 재개가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보일 행보에도 주목했습니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원하는 정상회담을 선뜻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 President Trump needs to change a little bit the way he is operating on this question. I think he needs
트럼프 대통령은 방법을 약간 달리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또 다른 정상회담에 대한 진정한 논의에 앞서 실무 협상이 시작돼야 한다는 점을 북한 지도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란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아무런 합의 없이 끝난 하노이 정상회담에서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북한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마주 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과거에도 긴장을 높인 뒤 원하는 것을 얻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어떤 것도 제공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김 위원장에 대한 끊임없는 압박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 영내 정치적 여건 속에서도 동맹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켄 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제관계국장은 실무협상 재개를 위해 미국이 먼저 북한이 원하는 것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If the United States were to float the idea of some sort of significant sanctions relief, all of a sudden North Korea would.
고스 국장은 미국은 김 위원장이 압박을 받으면 대화에 나설 것으로 추정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며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이 원할 때만 관여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북한의 인도주의 지원 외에 어떤 것도 테이블 위에 올려놓지 않고 있다면서 만약 미국이 중대한 제재 완화와 같은 방안을 내놓는다면 북한은 기꺼이 관여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만이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때문에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나 비건 대표 등과의 대화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스 국장은 김 위원장 스스로 실무협상 재개에 합의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어느 시점 미국이 새로운 것을 내놓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아무것도 제안하지 않는 건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고스 국장은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외교는 다른 나라와 다르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This isn't a normal diplomatic engagement like you do with your allies or any other country. North Korea wants to have concessions on the table. They want to say what concessions they're going to put.
다른 나라와 달리 북한은 먼저 테이블에 미국이 양보할 수 있는 사안들을 올려놓길 원하고 이를 토대로 정상회담을 위한 외교적 협상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고스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에서 사용될 수 있는 외교 정책이 필요하다고 믿는다면 북한으로부터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현재의 상황은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힐 전 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현 상황에 만족하고 있다며 전반적인 북핵 문제 해결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I'm sorry to tell you, I don't think President Trump wants anything different because I think he now realizes he's not going to get anywhere with them.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대화에서 어떤 성과도 얻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했고 오히려 무언가를 시도할 때마다 상황이 더 나빠진다는 걸 감지했다는 겁니다. 힐 전 차관보는 상황이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불법 환적에 연루된 개인과 회사, 선박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올 들어 북한과 관련한 재무부의 네 번째 제재입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과의 불법 환적에 연루된 개인과 해운사, 선박을 추가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가 이번에 추가한 제재 대상은 후앙왕건과 첸메이시앙 등 타이완인 2명과 타이안 회사 주이방과 주이종, 홍콩 회사 주이챙, 그리고 이들이 지분을 갖고 있는 선박 샹위안바오입니다. 재무부는 이들이 적어도 한 차례 이상 북한과의 불법적인 선박 간 환적으로 북한의 수출입 활동에 가담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샹위안바오호가 지난해 적어도 두 차례에 걸쳐 북한 선박과 선박 간 불법 환적에 가담했는데 이후 북한 선박이 남포항에 이를 하역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후앙 왕건 씨는 지난해 4월과 5월 사이 파나마 깃발을 달고 운항한 샹위안바오호를 사용해 170만 리터의 석유를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백마호에 불법 선적을 통해 공급했습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과 기관 등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됩니다. 재무부는 이번 발표는 유엔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북한의 계속된 불법 선박 간 환적 실태를 부각하는 것이라며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에 대한 미 정부의 헌신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골 맨델커 미 재무부 테러 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재무부는 북한 선적 선박들과의 불법적인 선박 간 환적에 연루된 개인들과 기관, 선박들에 대해 미국과 유엔의 제재들을 이행하고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과 거래하는 해운사들은 자신들을 중대한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의 선박 간 불법 환적은 미국 등 국제사회가 감시하는 북한의 제재 회피 행위 중 가장 큰 부분으로 미국뿐 아니라 각국 군 당국은 이에 대한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국 해안경비대 태평양 지역사령관인 린다 페이건 중장은 최근 진행된 버설프 경비함의 전개 등이 모두 북한의 불법 환적을 단속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Deter and disrupt that illicit ship-to-ship transfer activity. That's been going on.
미칠 함대와 인도태평양 함대의 지휘를 받아 북한의 불법 환적 활동에 대한 단속을 지원했으며 목표는 북한의 선박 간 환적 활동을 감지하고 막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일본 방위성은 지난 22일 북한 선박의 불법적인 환적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을 밝히며 캐나다와 호주 등과 경계 감시 활동에 관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과 관련한 재무부의 제재 대상 추가는 올해 들어 네 번째입니다. 첫 제재 대상 발표는 지난 3월로 재무부는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중국 해운사 두 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이어 지난 6월 북한과의 거래를 위해 은행 계좌를 개설해 준 러시아 금융회사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고 가장 최근엔 지난달 베트남에서 외화 벌이를 해온 북한인 한 명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북한에서 신앙인과 정치범들이 당국에 의해서 강제 실종되고 있다고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이 말했습니다. 북한에 의한 강제 실종의 피해자는 어린이를 포함해 2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은경 기자입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은 30일 북한에서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과 정치범들이 당국에 의해 실종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날 유엔이 정한 강제 실종 희생자의 날을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전 세계 많은 곳에서 독재 정권에 의해 강제 실종이 주기적으로 발생한다며 북한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독재 정권은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거나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사람들을 침묵시키거나 압제의 수단으로 자유와 인권을 옹호하는 사람들과 언론인들, 정치적 반대파들을 체포, 구금하거나 살해해 생사나 행방을 알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폼페오 장관은 강제 실종은 무도한 행위라며 이를 이용하는 정권은 허약하고 취약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제 실종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와 그 같은 범죄를 자행한 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모든 나라들의 불법적인 강제 실종의 관행을 포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은 2010년 12월 채택한 결의를 통해 매년 8월 31일 강제 실종 희생자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강제 실종이란 국가 기관 또는 국가 역할을 자임하는 단체에 의해 체포, 구금, 납치된 후 실종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실종 당사자는 물론이고 그 가족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인권 유린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COI는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이 1950년 이후 다른 나라 국민들을 조직적으로 납치함으로써 대규모 강제 실종 사태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에 의한 강제 실종의 피해자가 어린이를 포함해 2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이달 말 개막하는 제74차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유엔 사무총장의 개별 사안에 대한 보고서에는 핵과 인도주의 지원 등 북한과 관련해 다양한 사안들이 담겼습니다. 함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엔 사무국은 개막을 앞둔 유엔 총회를 앞두고 공개한 예비 의제 목록에서 73차 총회에서 진행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검토를 74차 총회에서도 계속해 나가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포괄적인 보고서를 제출하고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도 조사 결과와 권고안 등을 내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에겐 유엔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에 대한 후속 보고서도 요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의 북한 인권 논의는 인권 문제를 다루는 제3위원회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3위원회는 지난 2005년 이후 매년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해왔습니다. 특히 지난해를 비롯해 2012년과 2013년, 2016년, 2017년에는 표결 없이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올해 예비 의제 목록에는 군축 부문에서 국제사회 핵 문제가 언급되지만 북한을 별도로 지목하진 않았습니다. 유엔총회는 2017년까지 의제 목록을 통해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실험을 강하게 비난한 사실과 함께 북한이 관련 결의를 지킬 것을 촉구한 내용을 담았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 등이 중단되고 미북 대화가 진행됨에 따라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줄어든 것으로 풀이됩니다. 유엔 사무총장의 총회 연례 보고서에서도 북한 문제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여스 유엔 사무총장은 2017년 이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활동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었습니다. 이어 지난해에도 미국과 북한에 의해 핵으로 인한 긴장이 일부 완화됐다며 북한에 대해 완화된 표현을 사용했는데 올해는 아예 북한을 언급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유엔 사무총장의 개별 사안에 대한 보고서에는 북한과 관련된 내용이 일부 확인됐습니다. 최근 유엔에 공개된 유엔 사무총장의 핵 군축 관련 보고서에는 핵 문제 해결에 대한 국제사회의 회의적 분위기가 일부 담겼습니다. 핵 군축 이행과 비확산 합의 그리고 이런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의 일부 진전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안에 대한 차질과 느린 진전에 대한 조바심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 문제에 주목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유해 선언을 계속 지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과 중국, 한국, 미국의 지도자들의 만남을 포함한 외교적 노력이 2018년 시작돼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주요 당사국들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달성과 관련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핵 문제는 또 다른 사무총장 보고서에서도 언급됐습니다. 군축 자문위원회 업무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위원회는 유엔 사무총장이 한반도의 비핵화 달성이란 관점에서 북한과 고위급 외교 대화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아울러 내년 회의에서 한반도 문제를 안건으로 제안할 예정이라며 주요 당사국들의 대화 재개와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비핵화 그리고 위험 감소와 관련된 사안들을 의제로 꼽았습니다. 이들 문서들은 다음 달 개막하는 유엔 총회에 대한 부속 문건 형태로 공개됐습니다. 통상 유엔 사무총장의 보고서는 각종 사안들의 현 상태와 이에 대한 사무국 차원의 계획 등이 담깁니다. 유엔은 이들 두 개 문서 외에도 유엔의 긴급 인도주의 지원 강화와 중앙 긴급 구호기금 보고서에서 북한 문제를 짚었습니다. 긴급 인도주의 지원 강화 보고서는 2018년 북한에서 1,030만 명의 사람들이 인도적 도움을 필요로 했지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도움을 전해주는 인도주의 단체들의 역량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어려움은 제재로 인한 의도하지 않았던 영향과 낮은 수준의 재원 때문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앙긴급구호기금 보고서는 지난 한 해 북한에 $10,3,768가 지원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금은 자금 부족 긴급 지원금 명목으로 지원됐는데 북한은 18개 수혜국 중 다섯 번째로 많은 금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미한연합군사훈련 무용론을 계기로 주한미군과 연합훈련 재편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규모와 상징성의 무게를 둔 훈련에 군사를 빼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백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한미군과 미한연합군사훈련의 비용과 효용성 논란이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른 건 연합훈련을 완전한 돈 낭비라고 평가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주 발언 때문입니다.
I think it's a total waste of money. They did a modified version of them, but I think it was unnecessary to do.
참모들이 연합훈련이 필요하다고 해 수정된 형태 훈련이 이루어졌지만 그것도 불필요하다는 문제의 발언은 동맹보다 경제 논리를 우선시한다는 비판에 직면했지만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전부터 워싱턴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미한 군사동맹 조정 요구에 힘을 싣는 계기도 되고 있습니다. 두 나라 간 통합 방위작전 역량 강화 필요성과 동맹의 상징성을 무시한 트럼프식 화법은 걱정스럽지만 북핵 협상에서 미국이 모든 패를 손에 쥐고 있어야 한다는 현실적 요구와 준비태세 현대화라는 전략적 목표와 겹치는 측면은 주목해야 한다는 실용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냉담함을 비판하느라 연합훈련의 근본적인 재편 필요성까지 일축해선 안 된다는 이런 논리는 마이클 오헨론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대표됩니다. 대규모 미한연합훈련은 그동안 매우 크고 강력한 동맹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역할을 해왔지만 재원을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과연 최선인지 여부는 논의해 볼 만하다는 겁니다. 오헨런 연구원은 다만 논란을 불러일으킨 트럼프 대통령의 단어 선택엔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군 최고사령관이 긴장 국면에 있는 한반도에서 실시되는 자국군의 훈련을 도발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위험하고 어리석다는 지적입니다.
I don't agree with President Trump's choice of words. I don't believe that a commander-in-chief of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should ever be calling in a tense environment like Korea calling our own actions provocative. I think that's sort of risky and silly.
그러면서도 공연이 북침 연습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대규모 훈련을 중단하거나 이를 복수의 소규모 훈련으로 나눠서 실시하는 것은 고려할 만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 유예와 맞바꾸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 또한 잘못된 게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So in that context, to suspend those exercises or to ultimately scale them back into smaller individual pieces, I think that's a reasonable debate to have.
트럼프 대통령이 거듭 문제 삼아온 주한미군과 연합훈련의 비용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립니다. 대표적인 국방비 감축론자 중 한 사람으로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시절 국방 예산 편성에 깊이 관여했던 로렌스 코브 전 차관보는 많은 경우 미군을 다른 나라에 주둔시키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I can tell you from my own days doing this in the Pentagon, in many cases it's cheaper to have them in another country because the country picks up a lot of the cost.
주둔국 정부가 많은 비용을 분담하는 만큼 병력을 미국에 두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손해라는 논리입니다. 과거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참여하기도 했던 코브 전 차관보는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불필요한 것으로 보는 시각에는 미국민들의 심리적 요인도 크게 작용한다고 말했습니다. 부유한 한국에서 미국이 왜 그렇게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느냐고 생각하기 쉽지만 위기 상황에 대비한 이런 훈련은 가장 비싸다고 할 수 없으며 병력을 놀리면서 비용은 비용대로 지불하는 것이 가장 비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오헨논 연구원은 주둔국이 기지 건설 비용 등 굵직한 부담을 덜어준다 해도 병력의 해외 주둔과 무기 이동에 따르는 각종 부대 비용이 추가돼 결국 미군을 국내에 두는 것과 해외 주둔시키는 것의 비용 차이는 거의 없거나 많아야 5% 미만이라고 추산했습니다.
It varies case by case. It's usually a pretty close call as to whether we save money or spend a little more money. By being based abroad for the same unit.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부자 나라들의 국방 비용을 떠안고 있다고 비판해온 덕 밴더우 케이토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더 나아가 주한 미군이나 미한 연합 훈련을 명목상의 금액으로만 평가하는 것은 너무 단순한 접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주둔과 훈련의 비용에 약속과 헌신의 크기가 전체 비용을 늘리는 변수가 된다는 겁니다.
In terms of the cost of deployment, I think it's a mistake to simply look at a U.S. deployment as, oh, it's just the cost of having the troops overseas. Every additional commitment you make requires greater force structure.
밴더우 연구원은 주한미군은 단순히 파병의 문제가 아니라 육해공군과 무기 편성 등이 뒤따르는 문제로 방어 공약이 확고할수록 관련 비용 또한 높아진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모든 면에서 북한보다 훨씬 앞선 한국은 더 이상 미군을 필요로 하지 말고 병력과 장비 등을 스스로 충당해야 한다며 미국은 억지력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The point is that South Korea is so dramatically far developed over the North, there's no need for U.S. troops. You know, that is, it's South Korea that should provide the troops, the manpower, the material.
하지만 전직 관리들을 중심으로 한 워싱턴의 전문가 그룹은 여전히 주한미군과 미한연합훈련을 북한의 위협에 대한 결정적인 억지력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특히 오랜 기간에 걸쳐 진화되고 보완되어 온 연합훈련을 돈 낭비라는 자극적인 표현으로 일축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동맹국과 북한에 전달할 잘못된 신호를 크게 우려합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부입니다.
This is not a waste of money. This is an important investment developed over many decades and it has helped maintain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연합훈련을 폄훼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달리 이는 돈 낭비가 아니며 수십 년 동안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지켜온 중요한 투자라는 설명입니다. 리비어 전 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협상에서 일방적으로 대규모 군사훈련 중단 결정을 내리면서 정작 북한에는 비슷한 상호 조치를 요구하지 않아 북한은 그런 훈련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토마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차관 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을 관련 사안에 대한 철저한 무지에서 비롯된 실수로 규정하고 미한 연합훈련은 두 나라 방어에 모두 중요하다며 북한의 공격 위험과 비교해 결코 비싼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it's in the same category as the president's completely uninformed remarks on many other topics at the press conference in Biarritz.
연합훈련의 조정 가능성과 구체적인 대안을 물밑에서 논의하는 대신 훈련 자체를 공개적으로 평가절하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북한의 기대치를 계속 높인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게리 세이모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담당 조정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태도가 김정은에게 미래의 모든 연합훈련을 실제로 중단시키고 미한 동맹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그러나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1970년대 후반 미 의회와 국무부, 국방부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주한미군 철수 공약을 포기했던 전례를 상기시키며 지금도 의회를 비롯해 미 외교, 군사, 정보당국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비슷한 계획에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에 대한 미국 의회의 실망과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일 간 기밀정보 공유의 미래가 교착 상태에 빠졌다며 양국의 갈등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마이클 맥카울 의원은 한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재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맥카울 의원은 30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한일 간 기밀정보 공유의 미래가 교착 상태에 빠진 데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여전히 임박한 위협으로 남아있고 민주주의 국가들은 협력해 서로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원 군사위원회도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걱정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모니카 메투시 하원 군사위 대변인은 30일 VOA에 이같이 밝히며 한국과 일본의 역사 문제 갈등이 지속되고 있지만 양국의 안보 협력은 영내 평화와 안보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메투시 대변인은 한일 양국이 갈등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일 양국의 협력은 영내 안보와 각국의 안보 증진을 위해 대단히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엘리엣 앵겔 하원 외교위원장은 지소미아 연장 시한이었던 지난 24일 한국 정부의 협정 종료 결정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앵겔 위원장은 성명에서 미국의 동맹국들이 영내 안보 위협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어렵게 체결한 협정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을 매우 걱정스럽게 본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양국 간 고조된 갈등이 한국과 일본뿐 아니라 지역 전체의 실질적인 국가 안보 협력을 방해하도록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앵겔 위원장은 또 미한일 세 나라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해야 할 시기에 한국의 결정은 영내 안보를 훼손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양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홍콩의 각급 학교 학생들이 범죄인 인도법, 이 송환법 개정안 반대 시위에 동참하며 동맹 휴학에 들어갔습니다. 이 노동계도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또 미국과 중국이 1일자로 서로 추가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 전쟁이 다시 재개되는 양상입니다. 그러면서도 양국은 여전히 9월 중 협상은 유효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지난 주말 미국 텍사스주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7명이 숨졌는데요. 연방수사국 은 이번 사건이 사살된 용의자 단독 범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먼저 홍콩부터 가볼까요? 홍콩 시위가 갈수록 지금 격화되고 있는데 학생들도 시위에 동참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홍콩의 각급 학교들이 2일부터 개학에 들어갔는데요. 예. 이 수천 명의 중고등학교 학생들과 대학생들이 개학 첫날 등교를 거부하며 시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예, 참여하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주최 측에 따르면은요, 홍콩 시내 200여 개 중고등학교에서 만여 명의 학생들이 이날 수업을 거부하고 송환법 개정 반대 동맹 휴학에 들어갔는데요.
네네.
일부 학생들은 홍콩 시위 사태 상징인 검은색 옷을 입고 시내 곳곳의 집회 장소로 몰려가 시위에 동참했습니다.
예.
이 홍콩 언론들은 상당수 학생은 당국의 처벌이 두려워 시위에 동참하지 않았다고 전했는데요.
예.
하지만 10대 학생들까지 등교 거부로 시위를 지지하면서 홍콩 정부를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예. 이 학생들의 우려대로 당국이 동맹 휴학에 참여한 학생들을 처벌할까요?
케빈 융 홍콩 교육부 장관은 어떤 경우에도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면서 예. 동맹 휴학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는데요.
네.
하지만 일단 동맹 휴학에 참여한 학생들에 대한 처벌 여부는 학교 측에 맡기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뭐 중고등학생들뿐 아니라 대학생들도 지금 동맹 휴학에 참여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홍콩의 10개 대학 학생회도 이 새 학기가 시작되는 1일부터 2주간 동맹 휴학을 할 거라고 예고했었는데요.
네.
이 홍콩 대학 학생들은 이날 각자 등교하는 대신에 시내 중문대학 캠퍼스에 모여서 집회를 했습니다. 학생들은 당국이 자신들을 폭도라고 규정한다면서 악법과 독재에 항의하는 것이 폭도라면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여기에 또 노동단체들도 파업에 들어갔고요.
네, 그렇습니다. 의료와 항공, 금융 등 30여 개 업종이 2일과 3일 이틀 예정으로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홍콩 정부가 13일까지 시위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투쟁의 강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인데요. 현재 시위대는 이번 시위가 촉발된 결정적인 요인인 범죄인 인도법의 완전 철폐와 홍콩 행정장관 직선제, 시위를 폭동으로 보는 당국의 규정을 철회하고 체포한 시위자들을 전원 석방할 것, 또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 등 5대 요구사항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홍콩의 시위 사태가 벌써 14주째를 맞고 있는데 사실 지난 금요일에 저희가 방송을 하면서 주말 집회 취소됐다 이런 소식을 전했는데 시위가 있었네요.
예, 당초 홍콩 경찰 당국은 폭력적인 시위로 인해 충돌과 부생자 발생을 우려한다면서 31일의 집회와 시위를 모두 허가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는데요.
그렇죠.
이에 대해서 시위 주최 측이 시민들의 안전을 우려한다면서 시위를 전격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토요일 오전부터 일부 시민들이 곳곳에서 모이기 시작해서 오후 들어서는 규모가 점점 커졌고요.
예.
일부 시위대가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를 불사르는 등 점점 격렬해졌는데요. 홍콩 경찰은 홍콩 최정예 경찰 특수부대인 랍스터 특공대를 투입하고 이 실탄으로 경고 사격을 하는 등 강경 진압에 나섰습니다.
네. 홍콩이 점점 극도의 혼란에 빠져드는 양상이죠. 아주 유명한 여행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데 이 여행을 주저하게 된다는 얘기 많이 듣습니다. 자, 홍콩 수반인 캐리람 행정장관, 지금 상황을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 겁니까?
예, 별 뾰족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로이터 통신은요, 이 캐리람 행정장관이 중국 중앙정부의 시위대의 요구 조건을 검토한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네.
이 중국이 어느 것도 수용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라고 전했는데요.
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 람 장관이 긴급법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긴급법은요, 이 비상 상황이 발생하거나 공중의 안전이 위협받을 때 행정장관이 홍콩 의회 입법부의 승인 없이 발동할 수 있는 법규인데요.
네.
이 긴급법이 적용되면 행정장관은 체포와 구금, 추방, 압수수색, 검열 등 광범위한 비상 권한을 갖게 됩니다.
네, 세계는 지금 이번에는 미국과 중국 사이를 좀 보겠습니다. 9월 1일자죠. 서로 추가 관세를 단행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은 1일부터 3천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제품 중 일부에 15%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예.
아, 이번에 15%의 관세가 적용되는 중국산 제품은 섬유와 의류, 신발, 채소류, 장난감, 스포츠 장비 등 1,120억 달러어치에 달합니다.
예, 15%라면 당초 발표했던 관세율보다 올라 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13일 이 미국 무역대표부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 이어서 9월 1일부터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 중 일부에 대해서는 이 10% 관세를 매기고 일부는 아예 면제하며 또
네.
일부는 12월 15일 연말 쇼핑철 전까지로 유예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오히려 5% 더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요. 미국 정부가 왜 관세를 더 올린 건가요?
네, 중국이 미국 정부의 관세 조치에 항의하며 중국 역시 9월 1일자로 미국산 농산물 등 75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5에서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네.
중국은 또 12월 15일 미국의 추가 관세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관세율도 각각 25% 또 5%씩 인상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보복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거네요. 예. 자, 미국이 3천억 달러치 추가 관세를 매기면서 사실상 그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대부분의 상품이 지금 다 해당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의 25%를 매기고 이어 2천억 달러어치 중국산 제품의 10%의 관세를 부과했는데요. 여기에 이번 3천억 달러어치까지 합치면은 총 5,500억 달러 규모인데요.
네.
이게 중국이 한 해 미국에 수출하는 규모에 맞먹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전격 결렬되자 2천억 달러어치 매긴 10% 관세를 25%로 더 인상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조치까지 더해지면서 미국의 대중국 관세가 최대 30%까지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
미국의 소비자들도 이 상황이 전혀 무관치는 않을 텐데요.
전문가들하고 언론의 보도를 종합해보면요. 미국이 수입하는 중국산 가운데 중간재는 약 10%가 이번 관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데요.
예.
반면 최종 소비자는 40%가 이날부터 15% 추가 관세를 적용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때문에 이번 조치는 미국 내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거란 전망입니다.
네. 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벌써 1년이 넘어갑니다. 출구를 찾지 못하는 모양새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양측의 협상은 유효하다고 말하면서 이 협상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네.
이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요. 우리는 중국과 대화하고 있다. 협상은 9월에도 여전히 진행된다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두 나라 사이의 고위급 협상은 지난 7월에도 있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와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으로 구성된 미국 무역협상팀이 지난 7월 말에 중국 상하이를 방문해서 협상을 벌였는데요. 하지만 당초 회의 시간보다 짧게 끝나면서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당시 양측이 9월 워싱턴에서 다시 협상을 하기로 합의했는데요. 하지만 협상 재개를 앞두고 서로 추가 관세를 이렇게 단행하면서 협상 전망은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네, 중국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중국도 협상에 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협상 주무부처인 중국 상무부는 양국의 무역 협상팀이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중국 대표단이 9월 미국에 가서 협상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확인했는데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미국의 추가 관세 조치에 대해서 세계 무역기구 WTO에 제소하겠다라고 이일 밝혔습니다.
예. 자, 근본적인 문제부터 좀 짚어보죠.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협상에서 가장 지금 쟁점이 되는 게 뭡니까?
네, 양국 정부와 언론 보도를 또 종합해 보면은요, 양측은 지식 재산권 보호와 기술 이전 강요, 시장 개방, 비관세 장벽, 합의 이행을 위한 법적 장치 등의 쟁점을 놓고 줄다리기를 해왔는데요.
네.
양국은 지난 5월 거의 합의문 작성 단계까지 갔지만 막판 이견으로 결국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합의 마지막 순간에 재협상을 요구했다면서 비난해왔고요. 중국은 협상이란 서명하는 순간까지 계속되는 거라면서 반발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총기 난사 사건, 지난 주말에 텍사스주에서 또 사건이 났네요.
네, 8월 31일 텍사스주 서부 오데사시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서 7명이 사망하고 22명이 다쳤습니다.
네네.
이 사망자들은 15세에서 57세 사이였고요. 다친 사람 가운데 생후 17달 된 아기도 있었습니다.
네. 희생자들의 신원이 공개가 됐습니까?
현지 경찰은 공식적으로 사망자 신원을 밝히지 않았는데요. 언론을 통해서 몇 명씩 희생자 명단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예.
한편 또 경찰도 3명이 다쳤다고 하는데요. 다친 경관들이 총을 맞았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네. 총을 쏜 용의자는 잡힌 상황이죠.
경찰이 용의자를 사살했고요.
예.
오데사시에 살고 올해 36살인 세스 아론 아토르 씨로 백인입니다.
예. 용의자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지 그 전말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예, 주경찰이 현재 시각으로 31일 오후 3시 미들랜드시 20번 고속도로에서 용의자 차를 교통법규 위반으로 정지시켰습니다.
예.
그러자 용의자가 경찰 차에 총을 쐈는데요. 용의자는 그 뒤에 자기 차를 버리고 도주하다가 다시 우체국 차를 탈취해서 달아났습니다.
네.
그리고 용의자는 빼앗은 우체국 차를 타고 다니면서 다른 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나 행인들을 향해서 무차별적으로 총을 난사했다고 합니다.
예,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네요. 어떻게 사살이 된 겁니까?
총을 쏘면서 다니다가 극장 건물 주차장으로 들어갔는데요. 예. 경찰이 이곳에서 용의자를 사살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제지되지 않았으면 극장 안으로 들어갔을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현지 경찰은 용의자가 사람이 많이 모인 극장 안으로 들어갔다면 더 많은 희생이 났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용의자는 AR 형태의 공격형 소총을 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소총은 미국인들이 많이 쓰는 총기입니다.
예. 용의자가 왜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요?
사법당국이 이 범행 동기를 수사하고 있는데요. 아직 알려진 건 없습니다. 다만 몇몇 언론은 이 용의자 아투르 씨가 총을 난사하기 몇 시간 전에 직장에서 해고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용의자는 트럭을 모는 사람이었다고 하는데요. 연방수사국은 용의자가 테러 조직이나 범죄 조직과 연관이 없다면서 이번 사건을 단독 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살된 용의자는 지난 2002년에 주거 침입으로 기소된 전력이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런데 텍사스에서는 최근에도 총기 난사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도 22명이 사망한 정말 참사였는데 자, 트럼프 대통령 이번 오데사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트위터에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지 사법당국이 사건에 적절하게 대처했다라고 칭찬도 했는데요. 그런가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31일에는 총기 난사 사건 소식을 듣더니 이번 사건을 막기 위해서 연방의회와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신원조회가 아닌 정신병 관리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네, 이런 총기 난사 사건이 날 때마다 총기를 사는 사람들의 신원조회 회를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걸 염두에 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원 조회가 문제가 아니라 정신병 치료 체제 개선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신원 조회를 강화했어도 이런 사건을 막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향희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 대부분 지역이 맑겠지만 구성과 양덕은 오후에 구름 많이 끼고 붉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는 19도, 낮 최고 32도, 남포 아침에는 20도, 낮에 32도입니다. 중강강계 아침 최저 14도, 낮 기온은 31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 맑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20도, 낮 최고 30도, 사리원 아침에는 18도, 낮 기온 32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함경남북도 지역 대체로 맑겠고 해산과 삼지연은 오전에 구름 많고 장진, 성진, 김책 지역 오후에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17도, 낮 최고 30도, 원산 아침에는 19도, 낮 기온 28도입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 구름 많습니다. 서해도 구름 많은 날씨입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1.5m, 서해 북부 해상은 0.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9월 2일 월요일 VOA 저녁 방송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북한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텔레비전은 오늘 외무상 리용호 동지의 초청에 의하여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왕이 동지가 2일 평양에 도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앙텔레비전은 왕 위원이 평양 비행장에 내린 뒤 리진진 북한 주재 중국 대사와 북한 외무성 관계자 등을 만나 악수하고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을 함께 방영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오늘 앞서 왕 위원이 수행원들과 함께 북한 방문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수행원단에는 화춘잉 외교부 신문사 사장 등 고위급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화 사장은 오랫동안 중국 외교부 대변인으로 활동하면서 최근 북미 대양주사 사장으로 자리를 옮긴 루캉 전 신문사 사장 후임으로 승진한 인물입니다. 왕이 위원은 이번 방북 기간 동안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회담할 예정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면담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문사 최고 책임자가 수행원단에 포함된 점에서 중요한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의 추가 중국 방문 일정을 조율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광수항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왕 위원의 이번 북한 방문은 양국 최고 지도자들의 공동 인식을 실현하고 양자관계 발전을 위한 중요한 후속 행동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왕 위원 일행은 오는 4일까지 북한에 머물 계획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달 중으로 예정된 중국과의 고위급 무역 협상 계획이 아직도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중국과 이야기를 나누는 중이라고 밝히고 9월에 무역회담을 한다는 사실에는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중국이 우리에게서 더 뜯어가게 할 수는 없다면서 협상을 열더라도 중국에 양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이 향후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등 무역전쟁이 격화되면서 협상 재개 시점에 관심이 모이는 중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날부터 중국산 수입품에 15% 추가 관세를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예고했던 3천억 달러 상당 물량 중에 1차분으로 어제부터 1250억 달러어치 품목에 추가 관세를 시행했습니다. 나머지 품목들은 12월 15일부터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맞서 중국 정부도 어제 미국산 농산물과 원유, 소형 항공기 등 750억 달러 물량에 5%에서 10%까지 보복 관세를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상은 총 5,078개 품목으로 일부는 이날부터 나머지는 12월 15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중국 상무부는 밝혔습니다. 당초 미국은 추가 관세율을 10%로 예고했다가 중국 정부의 보복 방침이 알려진 뒤 5%포인트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추가 보복 여부가 주목됐지만 중국 상무부는 수많은 대응 수단을 갖고 있지만 곧바로 사용하지는 않겠다고 지난달 29일 밝힌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고 등급인 5등급으로 세력을 키운 허리케인 도리안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 대응하라고 관계 당국에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휴일은 어제 워싱턴 시내 연방재난관리청에서 긴급회의를 열어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등 관계부처 책임자들과 플로리다, 조지아,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 등 도리안의 이동 경로에 포함될 수 있는 지역의 주지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긴급회의와 함께 플로리다 일부 지역에 허리케인 경보가 발령됐고 조지아와 사우스캐롤라이나 해안지대에는 강제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현재 미국 대륙 남동쪽으로 접근 중인 도리안은 당초 4등급이었다가 주말 동안 5등급으로 위력을 높이면서 바하마 제도 일대에 산사태 등으로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홍콩의 중고 대학생들이 여름방학이 끝나고 새학기가 시작된 오늘 동맹 휴업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의료, 금융 등 21개 업종에서도 총파업을 개시하면서 홍콩의 반정부 시위가 다시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휴업에 참여한 중고등학생들은 오늘 홍콩 도시민 센트럴의 에든버러 광장에 모여 집회를 갖고 있습니다. 주최 측은 200개 이상 학교에서 9천여 명이 참가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10개 대학 학생회도 오늘부터 2주 동안 전면 수업 거부를 진행합니다. 이들 대학생들은 오늘 저녁 홍콩 중문대학 캠퍼스에 모여 집회를 진행 중입니다. 이들은 오늘 13일까지 홍콩 정부가 5대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수업 거부를 무기한 연장하는 등 투쟁 강도를 높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영국령 지브롤터에 억류됐다 얼마 전 풀려난 이란 유조선 아드리안 다르야 1호가 시리아 근해에서 속도를 줄인 것으로 최근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VOA 저녁방송 마감 뉴스 들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저녁 방송은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